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스데반의 얼굴, 스데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그런 사람들 일찍 들어간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중에 큰 꿈과 또 소망을 갖고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의아한 마음을 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실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작은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들이 선출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그 과정에서 구제하는 일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문제가 생긴 거죠. 행정에 관한 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도들이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인정을 하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조직화하는 것을 살펴봤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조직이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행정 같은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행정, 조직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해진다는 걸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성경이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에게 주목을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부분부분적으로 보고 아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보신 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는 과정에도 다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일곱 집사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일곱 집사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도 같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델이 될까요? 네, 현대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은 평신도의 모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신약적으로는 이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좀 더 어떤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의 모델을 찾아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신도의 모델로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신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 것과 동일한 개념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딴 걸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냐면은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를 했다는 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이어나오는 회당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14절에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전도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점이죠. 사도들 못지않게 강한 능력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사와 표적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사들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또 평범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사와 표적을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사와 표적은요, 지원사격과 같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군대에 잘 안 가셔서 모르시겠는데, 요새 보니까 그 진짜 사나이에서 여군 특집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받는 거 나오는데,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소총을 들고 이렇게 싸우러 가는데, 뒤에서 대포를 쏴줘요. 아니면 폭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소총을 들고 이렇게 막 적진을 향해 가면은 다 죽어요. 적들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숨어서 쏘고 우리는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가면. 그래서 나온 방법이 뭐냐면 뒤에서 대포를 막 쏴줍니다. 아니면 비행기로 폭격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땅에 참호에 숨어있던 적들이 폭격이 날아오니까 총을 잘 못 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총을 쏘지 못할 동안에 빨리 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가 지원사격을 해주지 않으면은 소총수들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사와 표적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와 표적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사와 표적을 내가 어떤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사와 표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 세상에 병원이 없어졌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병원이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기사와 표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그 방법을 몰라요. 어떤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가, 어떤 때 안 나타나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자들에게 많은 이 지원 사격을 해주신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특히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 사격을 해주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했던 멜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멜테리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훨씬 더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아프리카 못지않은 정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었냐면요, 빨래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빨래를 안 했는데 옷이 빨아졌어요. 뭐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으니까. 옷을 빨아 입을 수가 없어갖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덥고 또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막 옷이 진흙탕이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옷을 빨아주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옷을 빨아주십시오. 그런데 옷이 안 빨려져요.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옷을 빨아주시고 저절로 여기서는 안 빨아주시느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멜테리아, 미국에는 세탁기가 있지 않니? 예, 그래서 세탁기에 빨아서 입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닌 게 저도 옛날에는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으로만 하고만 넘어갔는데 더 신앙적으로 성장할수록 생각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정말 그렇다는 점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고요, 또 의존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악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멜테리가 저 하나님께서 정말 옷을 빨아주는 일을 계속하셨다면은 그냥 자기 스스로 빨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대책 없이 교만한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기적이 한번 일어나도 그 사람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그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70에서 80%는 인생이 어려워진답니다. 그 전보다 다 망하고 어려워지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해요. 20, 30%는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큰 도움이, 큰 행운이 찾아왔을 때에 잘 활용하는 사람보다는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두 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행운이 갑자기 찾아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파보지 않고 내가 어려워보지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가 그러한 경험이 없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면은 그 사람은 그 나이에 비해서 내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는 자랐는데 그 사람이 그 나이만큼의 경험이 쌓이지 못한 사람. 좀 곁길로 빠지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에요. 저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근데 옛날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밥을 먹고 저는 그냥 오려고 오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친구들이 오래 있지를 않아요. 뭐 젊었을 때는 뭐 술 먹는다고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집에 갑니다. 8시 9시 되면은 아, 나 집에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근데 꼭 한두 명은 야, 왜 벌써 가? 술 좀 먹고 가지 하고 이렇게 붙잡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가는데 몇몇이 그래요. 근데 걱정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안 그렇습니까? 10시, 11시, 12시까지 술 먹고 오면은 그 집안이 좋아할 그런 집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행동을 자제하는데 이제 그거를 잘 캐치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심히 걱정됩니다,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그거를 그 나이에 걸맞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좀 옳지 않다. 그 생각해서 그걸 캐치하고 나이에 걸맞게 그런 걸 자제해 가는데 신앙이 있건 없건. 근데 몇몇 사람들은 그 경험을 아직 축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좀 잘못 행동을 하죠. 20대나 30대는 그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나이가 들어가면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예, 제가 보니까 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해야 할 거를 경험해야 돼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배워야 할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그것이 간절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흔하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배워야 할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흔하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좀 두 가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을 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냐면요, 그 마음이 닮았습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확실한데요. 구절을 보시면은요,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레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서 여러분 좀 줄을 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유민들 줄을 치시고요. 의회당. 알렉산드리아 쭉 지나서 거기 말고 거기는 생략하시고요. 맨 뒤에 의회당에서 이렇게 있죠. 자유민들의 회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를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그러거든요. 리버디노 회당.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회당, 사람들의 회당인데 한마디로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리버디노 회당인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징용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끌려갔다가 전쟁이 끝나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 이런 분들하고 비슷해요.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교회를 세우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회당도 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지만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젖어있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헬라파의 여인들을 구제해서 좀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죠? 비슷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잘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중해 연안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도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앞으로 성경에서는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그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신자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민족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계획이셨어요. 하나님 원대한 계획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했던 사람은 이 스데반 집사같이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리버디노 회당, 즉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스데반 집사가 닮은 거죠. 우리도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교회에도 잘못하면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 감정, 또 학벌, 혈연에 의해서 좀 더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왜곡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심해지면은 문제가 됩니다. 맞죠?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 그런 부분을 넘어섰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가졌어요.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았는데 어떻게 닮았냐면요, 지혜에 있어서 닮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를 닮았냐면요, 그가 구속사에 정통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네,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해서 이곳은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율법이죠.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사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성전과 율법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수단은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면 수단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면 폐지되어야 하고, 많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에 더 집착했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성전은 없어지고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잘 이해했어요. 성전이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점에서 조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결국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살펴봐야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 그 예수님을 바르게 살펴볼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봤고 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능 있는 사람이 일찍 죽은 이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걸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는요, 이 리버디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헐려야 되고 이 율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가장 명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일찍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격하고 마음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이북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또 공산당을 더 싫어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고 좀 다혈질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비슷해요. 이 리버디노 회당 사람들이, 자유민들의 회당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사도들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그냥 죽여버려요. 굉장히 다혈질적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데 이 리버디노, 자유민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완악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의 희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대표적으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요, 영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선교사들이 중국에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이 조선에는 선교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유능한 선교사였고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지만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회를 엿보다가 조선으로 가는 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조선으로 가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미국의 배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거기에 탔습니다. 통역관 겸 선교사로 탔어요. 그 배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예요. 1866년에 대동강을 따라서 우리나라로 와서 교역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던 배인데 상선인데 무장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잘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었고 조선으로 가는 배가 없다 보니까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에 대동강을 따라서 왔는데 우리나라가요, 이 제너럴 셔먼호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상선이지만 무기가 워낙 좋으니까 못 이겼거든요. 그랬는데 이 배가 이 모래벌에 좌초했어요. 모래벌에 딱 부딪혀서 꼼짝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병사들이 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복수를 하러 와야 됐는데 복수를 하러 안 왔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뒤숭숭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운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불을 지르니까 튀쳐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땅을 뒤졌는데 이 사람이 복음 증거는 하나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하고 전도지를 던져주고 예수 믿으시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죽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우리나라를 안타깝게 여겨서 왔는데 뭐 복음 전하지도 못하고 오자마자 땅에 우리나라의 땅을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가요. 병사가 그 사람을 죽이고 와서 왔는데 뭔가 이제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홍포의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병사가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박충권인데,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책을 받아왔어요. 자기가 죽이긴 죽였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책을 건네줬어요. 간절하게.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받아왔고요. 이 병사들이 외국 사람들을 죽이는 가운데에, 이익현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1살 정도 됐는데요. 이 소년이 이 사람이 던진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은 주워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치량이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뜯어다가 이 벽지로 썼어요. 벽지로 썼는데 이게 한자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주워온 채치량이라는 소년하고 벽지로 벽에다가 바른 박영식. 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교인이 됐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받아온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성경책을 받아온 사람도 나중에 장대현 교회의 최초 교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 놀랍죠? 어떤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 천주교인들도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수백 명의 순교사가 순교자라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기록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과 절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수백 명의 순교자를 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 토마스 선교사, 이 선교사가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이 선교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요. 그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비슷해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좀 우리가 볼 때는 허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명석하고 능력 있는 집사였는데 너무 일찍 죽지 않았나 싶은데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해 냈잖아요. 맞죠? 우리 바울의 신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바울의 신학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따져볼 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 있죠.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서 바울의 신학을 찾아요.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한테 분노해서 어떻게 죽일 꼬투리를 잡을까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거든요. 좋은 의도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리버디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굉장히 허무한 것 같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 값진 희생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값진 희생을요, 결코 그대로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라든가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리버디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이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로 오겠다는 것, 이거는요 아무나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토마스 선교사나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은 이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겉으로 화려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오히려 알려지지 않고 이름 없이 사역하는 데 더 관심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계 선교사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동양에서 기독교가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강력하게 서가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전도가 굉장한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성품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과 행동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동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간 것 같지만 그의 삶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깊이 기억될 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15절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이 스데반 집사의 삶을 요약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인격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깊이 닮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뭐 얼굴만 가지고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가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그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의연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노한 사람들을 천사와 같이 기쁘게 환영해 주었던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혼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고요. 사도 바울의 완악해진 마음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값진 열매에는 값진 희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먼저 희생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도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또 발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처럼 그 인격과 삶과 또 사역에 있어서 예수로서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